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영접하는 자들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이름으로 영접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의인의 이름으로 혹은 제자 이름으로 파송받은 제자들을 섬기고 또 맞아들이고 영접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자들 입장에서 주면 말씀을 듣는데 오늘은 여기 본문에 나오는 영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 그분들 입장에서 한번 이 내용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영접하는 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영접하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 제자들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습니다. 회당에도 끌려가고 공회에도 끌려가고 재판도 받고 채찍질도 당하고 부모들로부터도 또 형제들로부터도 죽는데 내어버림을 당하는 그런 지경들을 만나는 거죠. 그럼 영접하는 사람들은 어떠하냐? 이 모든 상황을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떤 처지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눈앞에 현실로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도 이 주님을 영접하는, 말씀을 영접하는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떠하냐? 늘 우리가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만 베드로건 요한이건 뭐 특별히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길거리 그냥 지나가다 보면 뭐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 지나가는 뭐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그런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쓸데없이 이상한 얘기를 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쭉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접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이 영접을 하려고 하다 보면 무엇을 결정해야 되냐면 아, 내가 교회를 가면 저 사람들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면 나도 손해를 보거나 나도 핍박을 받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영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분들은 한편으로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사람마다 뭐 입장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베드로 같은 경우에 핍박받을 거야. 이걸 예상하고 주님을 따라간 건 아니죠. 베드로도 주님이 기적 행하시는 거 말씀 주시는 거 듣고 따라갔지 아, 예수님 믿고 따라가면 사도가 되면 내가 가족들도 버려야 되고 내가 갖고 살던 여러 가지 삶의 모습에서도 손해를 봐야 되고 또 내가 끌려갈 수도 있어 이걸 알고 각오하면서 따라간 건 아닙니다. 그러나 파송받은 제자들 통해 말씀을 듣는 다른 사람들은 내가 손해볼 수도 있어 내가 끌려갈 수도 있어 저 사람들이 당하는 것처럼 온갖 고초를 억울하게 부당하게 당할 수도 있어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되려면 희생하고 헌신을 해야 될 수도 있어 이걸 알면서도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참 상황만 놓고 보면 영접하는 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럼 이들이 왜 영접을 했을까? 이 영접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 존재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에 대체로 어떤 일을 하라고 하셨냐면 첫 번째로 병을 고쳐줘라. 두 번째로 귀신을 쫓아내줘라. 세 번째로 뭐 말씀을 증거해라. 이런 얘기들을 쭉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만나고 직접 접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간단합니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렸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자들을 만나는 거겠죠. 물론 누가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되느냐 했을 때 질병을 고침받은 사람들만 주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하는 사람들도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직접적으로는 질병 걸렸던 사람들 그리고 또 낮고 천한 사람들 차마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내세우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주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영접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 당연히 알고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많은 무리가 아니고 적은 무리이고 뿐만 아니라 별로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몇 번이나 우리가 말씀드리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 했던 얘기는 헛소리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가운데 문벌이 좋거나 돈이 많거나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날이야 뭐 훨씬 더 많은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던 거거든요. 삶을 살다 보면 사람마다 다 똑같이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이 언제 많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속에 이런저런 고민, 근심, 걱정이 많을 때는 언제냐면 뜻밖에도 평안할 때입니다. 내가 먹고 살만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러면 생각이 많아져요. 그런데 언제 그런 고민과 생각이 없어질까요? 어떤 큰 문제가 터졌을 때입니다. 자식이 아파요. 다른 고민 하나도 없습니다. 자식이 아프면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 이번에 집이 뭐가 어쩌고 저쩌고 또 뭐가 이런 건 아무 근심이 없고 오직 한 가지 자식이 아픈데 어떡하지? 이 아이를 어떻게 고치지? 이 생각만 가득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아, 예수님 믿으면 핍박이 있는데 환란이 있는데 여러 가지 막 생각을 하다가 이거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는 언제냐면 사실은 큰 고민이 없을 때입니다. 큰 걱정이나 큰 어려움이 없을 때 아, 교회 갔다 핍박받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큰 문제가 있으면 자식이 아프면 내가 아프면 혹은 다른 큰 어떤 삶의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받거나 은혜를 받게 되면 다른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지금 영접하는 사람이 된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어떤 사람들이냐면 삶에 큰 문제가 있던 사람들이에요. 평안한 사람, 가만히 놔둬도 잘 살 사람 이게 아니라 큰 문제가 있어서 도무지 살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그 문제 해결을 받고 혹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찾아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대학 다닐 때 정필도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시는 거 들으면서 왜 저렇게 이야기하나 했거든요. 정필도 목사님이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도 없고 잠잘 데도 없고 그래서 늘 금식하고 교회 와서 철회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자기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간다. 부자들이 왜 교회를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간다. 먹고 살만한데 문제가 없는데 아무런 은혜 받을 게 없어 보이는데 왜 저 사람들은 교회 나올까? 정말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할까? 그래서 부자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걸 보면 너무 귀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잘 이해도 안 가고. 사람은 본성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접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본문에서 상세하게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큰 문제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부득이하게 이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이제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너희는 나의 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다 휘저어놓고 찢어놓고 아프게 할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을 들으면 항상 태도가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복음이 맞는 말이기는 한데 그게 나를 부정하잖아요. 너는 죄인이야. 지옥에 가야 돼.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 이미 심판을 받고 있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듣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내가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런 얘기까지 들어야 돼? 하고 배척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달게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 말씀이 맞지.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이렇게 달게 듣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고난이 있어도 또 환란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또 심지어 복음 자체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쭉 되게 된 거죠. 네 번째로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신앙인으로 살면서 항상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영접하는 사람이 됐을까? 어쩌다가 영접하는 사람이 됐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별로 좋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고난 당해야 됩니다. 지금 내 형편도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들려오는 복음도 별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말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분들은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어떻게 해서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고 우리보다 머리 좋은 사람들도 그렇고 신앙생활 오래 했던 사람들이 늘 오랫동안 깊이 고민하다가 내리는 결론은 이거예요. 상황만 놓고 보면, 합리성만 놓고 보면 설명할 방법이 없는데, 아,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어 주셨구나. 이건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예정론이 나온 겁니다.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갖고 어떤 사람은 배척을 합니다. 똑같은 어려운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가난한 마음을 갖고 어떤 사람은 강박한 마음을 갖습니다. 왜 이럴까? 왜 이럴까? 논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마음을 바꿔주시고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런 마음을 갖게끔 그렇게 하셨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서 우리 스스로에게 생각할 때도 그러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야, 내가 어떻게 그때 예수님 믿는 선택을 했을까? 내가 어떻게 조금 더 주님을 가까이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 그래,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게 타당하게 설명을 여러 이유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실 주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는 사람들이 다 된 사람들인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된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다는 가장 큰 근거는, 증거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믿거나 손해볼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선택하거나 이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마음에 믿음을 선물로 주셨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와 같은 일은 지금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자들이 파송 받았어요. 근데 별로 반응이 없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들은 완전히 기회가 없고 다 끝났느냐? 아닙니다. 지금 안 믿었어도 조금 뒤에 믿는 사람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 반응이 없었어도 조금 뒤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5년 뒤에 믿는 사람, 10년 뒤에 믿는 사람, 20년 뒤에 믿는 사람이 생겨요. 그리고 심지어 사도 바울처럼 지금은 핍박하고 박해하고 못되게 구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도 물론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영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아, 저 사람은 그냥 지옥에 가려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안 되고, 지금 영접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버리시고 저 사람은 아무래도 기회가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정하시면, 원하시면, 때가 되면, 또 그 기간이 좀 긴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상황이 될 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들이 또 영접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자,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다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한 두어 가지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본문에 나오는 영접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믿게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아, 나는 참 상황이 좋아서, 상황이 어려워서 그래서 예수님 믿었다, 그게 아니고, 잘 생각해 보면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영접할 사람들도 정해두시고 그들도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 그래서 믿음을 선물받은 사람,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늘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까지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주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은 배척하고 어떤 사람은 영접할 겁니다. 그건 내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고 이후의 모든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늘 주님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는 마음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상황이 좋건 나쁘건 또 논리적으로 되건 안 되건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고 믿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늘 고백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복음 듣고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더 깊이 주님 사랑하고 귀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형편이 좋아도 유익을 받아도 구원을 누려도 믿음 같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반면 그냥 흙에 스쳐 지나가듯이 들었음에도 혹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손해보고 내려놔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도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미 받은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삶을 살아나가는 동안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어서 설령 조금 손해가 되어도 설령 나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 늘 주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